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 속에 더 큰 영광을 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본문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또 다른 배들과 함께 갈릴리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배야 뭐 얼마나 조그만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강대상 정도 크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배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가요 가끔씩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밤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조그만한 배들은 다 이렇게 노를 저어서 다니는 배인데 그 바람이 불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배 가운데 이 물결이 가득해서 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주님께 잘 순종하면 삶이 순조로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요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야 돼요.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나마 바람이 아니고 이게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 그것을 늘 불순종의 대가로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더욱이 요즘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문제를 늘 뭐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해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얄팍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은 얼마나 미성숙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평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예수 잘 믿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믿음으로 살 때 더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참 큰 어려움, 이 좀 이 바로잡기가 어려운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일들이 더 많고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살아가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다 좋을 거다, 아닙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잘 돌보고 챙겨서 뭔가 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나마 있으면 감사한 존재이지, 사람은 뭐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뭐 좋아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무슨 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뭘 이렇게 좀 생각하면 그 안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는 줄 안다고요. 자기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묵상할 때도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 환난과 박해, 특별히 그때 그 말씀을 주의해서 보신 분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없으면 환난밖에 없는데 그 말씀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은 환난과 박해 없는 길 아니고 오히려 말씀 붙잡고 환난과 박해를 뚫고 가는 거죠.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삶이 무너질 수 있죠. 무너져도 돼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삶이 무너져도 된다고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고생해도 돼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순교라 그러는 거죠. 환난과 박해 속에서 손해보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울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말씀 붙잡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거죠. 손해보고 희생하고 심지어 정말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그런 것을 이기는 자다 그런 겁니다. 환난과 박해가 없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박해 많이 있지만, 환난과 박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그거를 끝까지 견뎌낼 때 그런 사람을 일러서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너무 순진하게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야 그런 착각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할 거야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풍랑이 일어날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인생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미성숙한 사람의 자기 신념인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의 자기 신념인 거죠. 내가 예수 잘 믿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야. 그거는 미성숙한 사람의 자기 신념. 그런 거 버리고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인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뭐 좋은 기도냐? 제자들이 기도해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뭐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워요. 오늘 본문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요 기도한 거지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기도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타박하시듯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실 걱정할 일 없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너무 많이 두려워했다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런데요 이 책망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을 깨우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39절에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깨웠다고 혼내신 것이 아니고 깨운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혼내시기 전에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먼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은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어리면 어린 대로 다 돌봐주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다 챙겨주시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야.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주님이 이렇게 문제는 해결 안 하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얼마나 참 그거 짜증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참 감당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시고 난 뒤에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자비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 깨울 때 깨워놓고 혼나면 어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 해도 될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기도라는 거는 다 우리 수준 따라 하는 거거든요. 무서우면 깨워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우면 예수님을 깨워야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네. 예수님이 왜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만 당황하니까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황해요. 당황. 그러니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우리 수준에 따라서 해도요 우리 수준에 따라서 해도 주님은 영적인 수준도 어린 것이 믿음도 없는 것이 기도도 그렇게 안 해 뭐 그렇게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면 배워요. 배워.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큰 영광을 보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 제자들이요, 아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풍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울 수 있지만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것도 있어요. 인생의 고통과 풍랑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몸에 새겨지는 그런 경험이죠.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과 풍랑이 있을 때 우리 수준에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수준에 맞출 필요 없죠. 우리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큰 광풍이라 할지라도 이거 별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이 본문 읽을 때 재미있는 것이요, 35절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옛날에는요 해지면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해지면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 돼요. 우리는 해져도 불이, 전기가 있으니까 밤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시골에는 밤문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시골은 오히려 밤에 할 일이 더 없거든요. 전기 풀리서도 시골 어른들은 다 밤 되면 집에 들어와요. 더욱이 2000년 전이잖아요. 전기불 없어요. 밤이 되면 깜깜해요. 이 밤에 누가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은 왜 저물 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때는요, 밤에 건너가는 방법이, 노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밤에 배 타고 호수를 건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마 너무 부지런하셔서 그런지, 밤 시간을 이용하시려고 그런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신지, 이 밤에 해가 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 아마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시간 아끼려고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야 될 정도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래놓고 당신은 주무셔야 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피곤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주 급하신 거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너무 게으르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돕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엊그제 묵상한 말씀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널널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광풍에 맞닥뜨릴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까지 충성하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더 큰 영광을 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